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어쩌면 다들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구절에 대한 해설인데요.
맞아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설교문이 어떻게 이 익숙한 텍스트를 해체하고 또 재조립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특정 청중에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게 단순한 글이 아니라 생존 지침서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역추적해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히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걸 넘어서요. 설교문은 당시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그들의 절망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전으로 이 본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처방전이요?
네. 특히 오늘 이야기의 열쇠가 될 아주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놋뱀 이야기입니다.
놋뱀이요?
네. 이 낯선 이미지가 어떻게 절망의 한가운데서 희망의 증거가 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여정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놋뱀이라니?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자, 그럼 설교문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가장 먼저 설교문이 돋보민으로 들여다보는 단어는 좀 의외였어요. 바로 이튿날이라는 단어예요.
아, 이튿날.
29절이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통 쓰는 다음 날도 아니고 왜 굳이 이튿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걸까요? 설교자는 이 단어 하나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드니아.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설교문에 따르면 이튿날은 그냥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건 강력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우리가 내일 봐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이미 오늘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튿날이라는 말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오늘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신호인 셈이에요.
아하.
즉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이해하려면 그 바로 앞인 1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맥락을 반드시 끌어와야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어떤 큰 흐름의 한 부분이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제에 해당하는 앞선 문맥이 뭐였는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설교문이 묘사하는 당시 상황은 정말 끔찍해요.
끔찍하다고요?
이 글을 처음 읽었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죠. 로마 제국의 박해로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었고,
네.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된 후였어요.
아.
이건 오늘날로 치면 한 개인의 정체성을 잃었던 모든 것, 국적, 공동체, 신념, 이 한순간에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과 같아요.
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는 정말 생존의 문제였죠.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특히 그 2세대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요.
그렇죠.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뜨거운 신앙과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들어왔을 텐데 정작 자신들의 현실은 박해와 절망뿐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엄청난 간극에서 오는 혼란과 성실감이 대반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잿더미 위에서 사도 요한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외쳤다고 설교문은 분석해요. 혼돈 속에서 빛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으라.
아.
그리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로 세례 요한을 제시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요?
네. 설교문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일부러 더 초라하게 그려요. 낙타털 옷에 메뚜기를 먹는 남루란 행색.
네.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외양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엄청난 힘이 있었다는 걸 대비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튿날이 앞선 내용과의 연결고리라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설교문을 더 읽어보니까 이 단어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본문 바로 뒤인 35절에 또 이튿날이 나오고 43절에도 또 나와요.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장치겠죠?
그렇죠. 설교자는 이걸 세폭짜기 그림처럼 설명해요.
세폭짜리 그림이요?
첫째 날, 즉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고,
네?
둘째 날에는 그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고,
아하.
그리고 셋째 날에는 마침내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죠. 이튿날이라는 키워드가 징검다리처럼 놓여서 이 세 개의 다른 장면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첫 번째 증언이 없다면 둘째, 셋째 날의 이야기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었겠죠. 그만큼 중요한 분기점인 셈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문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군요.
네. 세례 요한의 그 유명한 외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세례 요한이 그냥 혼자 감동해서 와,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울적거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설교문은 이게 개인적인 독백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을 향한 공적인 선언이었다고 주장해요. 이 둘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고 말고요. 만약에 이게 개인적인 독백이었다면 그냥 한 개인의 경건한 감상으로 끝날 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공적인 선언이라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되죠.
역사적인 사건?
생각해보세요.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광야로 모여들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내 내 정체가 뭐냐고 신문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대단했네요.
그런 인물이 자신을 따르는 군중 앞에서 예수를 가리키며 외친 거예요. 이건 거의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공적인 선포였던 거죠.
아, 그렇게 보니까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개인의 일기장에 쓴 글과 광화문 광장에서 외친 성명서의 차이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외침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공적인 힘을 가졌다는 거고요.
와.
그렇죠. 확산기도 없던 시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온 유대장이 지목했다는 건 그 선언에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다는 증거라고 설교문은 강조해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모든 상황, 즉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 공적인 선언을 굳이 상기시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설교문은 아까 말씀하신 노뱀 비유를 가져옵니다.
맞아요.
이 비유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이 상황에 적용되는 건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길도 험하다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네.
그러자 갑자기 불뱀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고 물린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죠.
아.
뒤늦게 잘못을 깨달은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이상한 처방을 내리세요.
이상한 처방이요?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잠시만요. 노뱀 이야기는 알겠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말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노뱀과 같다는 거죠? 이건 좀 비약이 심한 것 아닌가요? 독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해독제지 그냥 뭘 쳐다보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처방이라는 점이죠.
아.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의학적인 치료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딱 하나였어요. 고개를 들어 저것을 보라.
보라.
즉,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대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설교문은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당시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 성전 파괴, 이단의 유혹이라는 불뱀에 물려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혼돈 속에서 이제 뭘 믿어야 하지? 뭘 붙잡아야 하지? 라며 절망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장대 위에 노뱀을 들어 올리듯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것을 보라. 저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요.
정확해요.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체적인 생존의 수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죠.
아.
주변에는 온통 절망과 죽음의 소리. 다 끝났어. 이제 희망은 없어. 라는 소음만 가득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 즉 생명을 주는 소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와.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제시한 노뱀의 기능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노뱀의 실체, 즉 세례 요한의 외침의 핵심 내용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설교문은 두 개의 구절을 나란히 놓고 분석하더군요.
네.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와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기서 설교문이 아주 독특하고 기발한 해석을 제시해요.
어떤 해석인데요?
첫 번째 외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문장을 텍스트로 읽지 말고 소리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소리로요?
네. 광야에 모인 군중의 귀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꽂혔을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을 거라고 주장해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 다르게 들리는데요?
그쵸.
문법 구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청각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니 정말 신선하네요. 보라, 하나님의 이렇게 들렸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핵심 메시지가 사실은 보라, 하나님을 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죠. 너희를 둘러싼 이 끔찍한 현실을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외침인 거예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딱 찍어주죠.
두 번째 증언이요?
내가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즉,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너희가 봐야 할 그 하나님이 바로 저기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네네.
세례요한의 두 증언을 합치면, 즉 노뱀의 완전한 모습은 이런 거군요. 보라, 하나님을. 내가 증언하는데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그토록 붙잡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절망에 빠진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한 복음의 실체이자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킬 힘의 근원이었다고 설교문은 결론 내립니다. 로마도 무너진 성전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메시지였던 거죠.
자, 오늘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건 단순히 오래된 성경 구절 하나를 지적으로 해석하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의 텍스트가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처방전으로 기능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렇죠. 핵심은 결국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돼요.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설교문의 진단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절망의 소리에 포위되어 있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소리, 성전이 무너지는 소리, 믿음이 흔들리는 내면의 소리.
네.
그 거대한 소음 속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노뱀으로 제시한 이유는 그 절망의 소음 한가운데서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다른 소리, 즉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다른 소리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네.
설교문은 마지막에 당시 청중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지난 한 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기도해야 하는데 말씀 읽어야 하는데 하는 좌절과 실패의 소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똑같이 던져지는 질문일 수 있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건가요?
설교문은 우리에게 노뱀을 바라보라고 요청했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들이 살기 위해 자신의 고통과 주변의 비명소리에서 눈을 돌려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삶을 둘러싼 수많은 소음 속에서 당신이 다시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귀 기울여야 할 당신만의 노뱀, 즉 그 다른 소리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